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었다가 또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저희가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이 책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잡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이렇게 작은 소책자로 나와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잡지입니다. 아마 이거를 끄떡끄떡 하시면 자기의 나이가 노출되는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알프스에 있는 개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이 알프스에 있는 개미 집 앞에다가 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개미 구멍 앞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 구멍 앞에 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불이 개미 안에 있는 집을 상해하지 않는데 많은 개미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불 속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왜냐하면은 이 개미들이 불에 자기들이 들어가면 자기 가죽이 타면서 키슨즈라는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액이 불연성 액체, 그러니까 불이 안 붙는 액체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미들은 그 앞에 있는 초를 보면서 자기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달려들어가서 자기 몸을 불살라버림을 통해서 자기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스 다이제스 글 쓴 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러한 희생적 행위가 개미 나라를 곤충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이 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인의 뜰이라는 데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여러 겹으로 돼 있어요. 맨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헌금함이 어디 있느냐? 여인들이 들어가는,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에 헌금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헌금함이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이 돼서 뭘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팔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헌물을 놓으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반대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리가 헌금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주님이 우리한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보고 계신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계신 동안에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42절에 보면 그 부자들이 헌금하고 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랬어요. 한 여인이 두 렙돈. 이 두 렙돈은 어느 정도 돈이냐? 두 렙돈은 반 고드란트예요. 반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이에요.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렙돈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만약에 미국으로 따져서 지금 최저임금을 16불로 잡으면 한 2달러 정도 되고, 한국으로 따져서 한 최저임금을 8,000원이나 9,000원에 잡으면 1,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12장 4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동안은 부자들이 낼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니까 제자들을 막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 여인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여기 아마 헌금이 없어갖고 적은 금액을 헌금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헌금을 하려고 봤는데 뭐 쓸만한 지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넣죠, 헌금을? 이렇게 지폐를 보이면서 넣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부끄러운 돈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예, 손 바닥에서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에 있는 이 여인이 헌금을 했는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저거 봐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놀라워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왜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너무나 긴장된 상황에 왜 예수님은 한가하게 헌금함을 보고 있고, 또 가장 적게 낸 그 여인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왜 그걸 예수님만 알면 됐지 왜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 보여줬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이 가치임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28절부터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28절부터 34절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해요.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완벽한 답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에 33절까지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건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어떻게 보면 칭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매우 근접해 있다, 너 참 바로 알고 있구나 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뜻도 되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율법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답을 그 다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어요. 35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거를 정확히 모르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까지 와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해서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게 되니까 삶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38절부터 40절까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분들이 종교적으로는 매우 거룩하게 살았어요. 종교적인 그 율법 또는 종교적인 규약들을 잘 지켰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주일날 나와요. 헌금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거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들의 개인 삶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남자가 없으니까 이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부의 가산을 삼켰으니까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됐느냐? 부자가 됐어요. 이 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해졌어요. 왜 41절 말씀에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는 걸 보고 있었다고 말씀한 걸 왜 말씀했는지 퍼뜩 생각이 나죠.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닐 수 있어요. 또 가난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부자가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이 부자와 서기관이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액이 적었지만 부자들보다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왜냐? 생활비 전부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서기관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걸 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근처에 온 사람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관점은 뭐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상당량의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이들은 희생이 될 만큼 헌금한 건 아니에요. 많은 양을 헌금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삶에 직접적인 희생은 없었어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은 희생의 대가를 받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이 한 것의 대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 대가가 뭐냐? 영향력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요, 회당에 가면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 윗자리는 월급이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뭔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회당 윗자리는 뭐 하는 곳이냐? 자기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막 떠들어도 위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한마디 하면 그 의견이 관철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내가 이만한 돈을 헌금했으니까 그래도 이 공동체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내 의견을 청취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향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다녀보면요, 교회에 자신은 크게 헌신하면서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심지어 의견을 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떠냐? 무언가 자기가 해놓고도, 뭔가 헌신해놓고도 알려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행복해요. 자기가 행복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도 행복해요. 많이 희생하고도 안 알리려고 하고 자기 의견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본인이 행복해. 근데 반대로 아주 소수지만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강력한 의견을 내고 모든 교회 부분에서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해. 내가 얘기하면 그게 관철되기를 원해. 근데 자기는 전혀 헌신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제일 먼저 본인이 안 행복해. 그리고 본인도 안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다 안 행복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지 못해요. 왜냐? 아무도 그분 얘기를 경청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분이 헌신 안 하는 걸 다 아니까 그냥 그러나 보다 그래. 공동체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헌신도 많이 하고 강한 의견도 있는 이런 분들이 교회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일이 굉장히 잘 돼요. 자기가 헌신도 하고 의견도 내고 그러니까 말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분들이 자기가 헌신하는 것과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 균형이 잡혀 있으면 크게 불만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만이 없어. 그분을 존중해요. 리더십을 갖도록 해줘. 그런데 항상 조금의 긴장은 있어요. 반대로 이 균형이 깨져버리잖아요. 내가 뭔가 헌신하고 희생한 거에 비해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회가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려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는 헌신한 분들이 조심해요. 그레이스 밸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존중받으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가 헌신도 하고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기도 원하는 것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 목회자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예요. 목회자들은 대부분 사례비가 적어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일이 많아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날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저의 회개 기도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 나의 뜻을 꺾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의 상당히 많은 부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는데 영향력이라는 반대급부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해요. 근처에는 가지만 누리지는 못해요. 서기관 같은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얼마를 내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양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희생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희생을 가치 있게 보시는 분이세요. 산호세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를 따라하시죠. 주님께서는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낙차를 보신다. 누가 한 말일까요? 네, 이경렬 목사가 한 말. 우리 주님께서는 어마운트를 보시지 않아요. 낙차를 보는 거예요. 얼만큼 있었는데 얼만큼 했느냐가 주님의 관심이지 이 액수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가치가 바로 이것이에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양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얼마나 교회가 크게 지어졌는지. 안타깝게도 주님은 얼마나 큰지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희생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무엇을 내어놨는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주님의 관심이에요. 이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희생이에요.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들, 참은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점수로 매겨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희생이에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봐라, 서기관들 멋있지 않니? 성경도 잘 알고 종교적으로 무음하지 않니? 그런데 내 관심은 뭐냐? 낙차야, 희생이야, 액수가 아니야, 어마운트가 아니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주목하신 이유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희생으로 시작한 나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생활비,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체를 다 내어버렸기 때문에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는 말인데, 여기 생활비라는 이 말이 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원래 뜻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생활비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이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생명 전체를 이 여인이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왔죠? 자기 생명 전체를 드려버리려고 오신 것이죠. 생명을 드리려고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한 행동은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요. 자, 많은 돈을 낸 부자의 모습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추어 준 것이라면 여기 지금 가난한 과부의 헌신은 예수님께서 하실 십자가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줌 아웃 해보죠. 멀리서 한번 보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바로 앞에서 앉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희생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있는 성전은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바탕이에요. 이 성전에는 짐승의 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마치 부자들이 드리는 제물과 같아요. 왜냐? 이분 부자들은 자기들이 재산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명 전체를 드릴 거예요. 이것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드려왔던 성전 제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우리 주님이 제사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이다. 마치 구약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졌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중심으로 새로운 백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구냐? 바로 교회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그레이스 밸리 교회, 아니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 생명을 다 송두리째 드린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회에 대해서 관점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 몇 명이 만들어 모여갖고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바탕은 희생이. 그래서 교회는 항상 희생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했고 한 명은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유배를 갔죠. 나머지 10명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들의 순교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각 나라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순교의 피흘림이 있었죠. 희생이 있었죠. 희생이 없이 교회가 세워진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국도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한국 교회, 교회 역사 이런 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 교회들, 어느 교회든지 교회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요. 희생하는 사람 없이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밸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물론 희생하신 스타일은 다 다를 거예요. 방법도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의 삶의 상당한 부분을 희생하고 물질도 상당한 액수를 헌금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뒤에 이 교회 예배와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나아가서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의 마음을 이곳에 준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 희생이 어떤 것이든지 그레이스 밸리라는 교회도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생겨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생겨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도 교회 안에 어떤 일도 희생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찬양하는 찬양팀이건 그게 소그룹이건 희생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였어요. 여기 뭐 그때 젊은이라고 말하면 뭐 30대가 없는 교회, 50대, 60대가 주로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30대 몇 가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30대 가정 중에 가정들을 따로 소그룹을 묶어서 여기에 구역장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분의 형제를 구역장으로 세우고 그 젊은이들을 나누어서 배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구역이 구역 멤버를 짰는데 이게 누가 짰는지 모르겠어요. 짰는데 그 구역원의 반 이상이 다 박사예요. 그러니까 학위가 있는 박사. 그리고 학위가 없는 분들도 다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다. 근데 그 구역장님은 대학을 아예 안 다녔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건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분이 원래는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그만두고 우체국에 그 들어가기 위해서 프로모션 기간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맡겨놓고 염려가 너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렵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까? 그래서 그때 제 아내랑 같이 그 구역 모임을 참석했는데요. 와, 갔는데 이 구역원들이요. 그 구역장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다 박사들이 질문이 없어. 코멘트도 없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논쟁하다가 구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구역장님이 난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러면 끝이. 더 이상 대화가 없어. 놀라운 것은 그 구역에 있는 한 분이 저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두 시간을 매주 두 시간씩 1년 반을 제자 훈련했는데 이분이 혼자서 항상 한 시간 이상씩 발언을 했어요. 제자 훈련하면 목사님 그 질문이 있는데요.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제자 훈련이 진행이 안 되는 분인데 왜 여기는 순한 양같이 돼서 대답을 안, 질문 안 해.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그게 왜 그런지 금방 알았어요. 이 구역장님이 구역 모임을 하기 위해서 그날 아침 일찍부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상을 다 마련해갖고 킹 코스 가서 그날 부를 찬양과 그날 성경 공부할 걸 다 합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름을 각 가정의 사람들 이름을 다 써가지고 밥상 위에다 탁 올려놨어요. 그리고 복음성을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몰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갓 기타를 배웠어요. 지금 장목사님 기타 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를 오늘 부를 찬양을 정한 다음에 그걸 하루 종일 연습한 일주일 내내 찬양을 연습해. 누가 봐도 연습을 한 거를 느낄 수 있어요. 모두가 불안하지만. 그 다음에 음식을 최선을 다해 너무너무 간결하지만 너무너무 훌륭하게 음식을 차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포스닥하고 지금 다시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 워싱턴 DC에 있는 박물관 혹은 도서관에서 한국사에 관한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게 이분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부인이 애를 한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 하나를 데리고 있는데 그만 몸살이 났어요. 미국에 와서. 근데 지금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하이 남편이라는 분은 그날도 박물관에 카피하러 가신 거예요. 이분은 끙끙 앓아놓고 이거를 이 집사님 내가 아셨어요. 이 집사님 댁에서 그 집까지가 한 40분, 하이웨이로만 딱 40분 가야 되는데 그로서리 가서 꼬리를 사다가 하루 종일 삶아가지고, 왜냐하면 꼬리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삶아가지고 냄비에 담아가지고 4시간, 40분 동안 달려가지고 그걸 주고, 자기가 그 자매가 자기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곰탕을 처음 먹었다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곰탕에 녹았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존심이 세도 감동에 녹아버렸구나. 희생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산호세에 그 전에 교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일부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그 교회에 은혜가 있었다면 다 희생한 분들에 의해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희생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갓 와서 직장을 잡았는데 그 직장에서 해고당하셨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막 연봉이 높지도 않고 또 집을 샀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갖고 경제적으로 본인도 허덕거리면서 집을 개방하고 사람들이 와서 먹고 주중에 그래도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섬기고 그래도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저는 그레이스 밸리가 그걸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동반되지 않고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데 똑같은 텀인데 미닝은 매우 다르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건 어떻게 해서 생겨났건 지금 중요한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좋은 교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희생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 희생을 열매가 되게 하실 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기 밀은 원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희생하는 사람들은 모두 힘이 듭니다. 희생하다 보면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희생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기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직접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희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 희생의 열매를 주실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00년대 중반에 영국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꿈을 꿨고 특히 중국의 선교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자기 아내와 아이가 동시에 죽어버립니다. 사역도 하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 선교 스텝을 고민하는데 영국에 있는 선교 본부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선교 단체를 탈퇴해버려요. 그리고 선교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분에게 중국 바로 옆에 뒤통이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이분이 성경책 중국어 성경책을 들고 조선을 한번 방문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가야지. 어느 날 제너럴 셔먼이라는 상선이 그 조선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통역관이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통역관으로 그 배에 승선했는데 그 배가 대동강으로 진입하자마자 당시 조선의 수군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배에서 끌어내려서 대동강면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27살. 이분이 한국의 최초의 외국인 순교자가 됩니다. 이분이 한 일이라고는 자기가 들고 왔던 그 성경책 그거를 배에서 불타기 전에 끌고 나와서 무트로 내린 다음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 증거는 없어요. 이분의 헌신은 그냥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장면을 보고 있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도 사실 11살이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버리고 갔던 그 성경책을 한 세 권 집었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갖고 있다가는 관아에 잡히면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래서 평양 동문 앞에 한 여관을 차려요. 그런데 이 여관의 전 주인이었던 박영식이라는 분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용감했던 사람 같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던져놓은 성경을 집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방 하나에 도배지로 썼어요. 성경을 찢어갖고 벽에다가 도배지로. 근데 하필 그곳에 당시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마포 3열 마펫 선교사님과 한석진 조사가 함께 그 동문에서 여관에서 묵는 거예요. 근데 여관에 이렇게 가보니까 벽에 성경이 다 붙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주인이었던 최치량을 부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랬더니 최치량이 자기가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걸 봤으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화가 돼갖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다가 이 최치량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조그만 소수가. 그 다음에 1894년에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이 여관 주인이 최치량이 돈을 내가지고 널다리 꼴이라는 평양에다가 집을 하나 큰 걸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서 이름을 널다리 교회라고 세웠어요. 근데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교회 이름을 바꿉니다. 장대형 교회로.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그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토마스가 선교사가 돼서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은 희생이 그냥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 전체, 조선 전체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고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9년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이 생깁니다. 왜 생겼냐? 연변에 우리 크리스찬 지성인들이 연변 과학기술대학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뭐 문을 다 닫는 지경에 있었지만 그때는 진짜 전 세계에 모여서 신실한 크리스찬 지성인들이 그 연변 과기대에 자원봉사 교수가 돼가지고 가서 정말 거기 연변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정말 신실하게 가르쳐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평양에서 우리도 저런 거 하나 세워주시오. 평양에서 요청이 와서 이 연변 과기대 리더들이 의논을 하고 평양의 과기대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평양의 과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북한 정부가 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기대를 세우죠. 근데 그 땅을 줬는데 그 땅이 평양시 낙랑구 승리동. 평양시 낙랑구 승리동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인데 땅을 가서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그 안에서 종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사료를 찾아보니까 그 종탑이 있는 그 장소가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의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평양에 복음이 막 들어가면서 여러 교회가 생기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의 순교자라는 걸 알고 그 근처에다가 그 선교사님을 기리면서 교회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전란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가 다 흙이 덮이고 아무것도 없는 평토장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도 그 땅을 내준 거죠. 근데 파보니까 그 안에 종이 나온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지어진 건물에 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희생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희생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한 희생을 다 기억하시고 놀라운 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에 기초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입구까지 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의 결정적인 차이는 희생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창하게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창하게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크리스찬은 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느 필드로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느 필드에 희생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묵상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희생하겠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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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 할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 하나님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소중히 보시는 주님, 내가 가진 것에 내가 가진 시간 중에 일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여 주님이 희생하여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 교회가 생긴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기관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만 서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언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레이스 벨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필요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자들이 주여, 우리가 원함 처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희생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